자, 오늘 하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요. 잘 썼으면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전부터 혹시 이 구절을 외우고 계셨던 분이 있었나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가치, 핵심 가치가 개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심 가치. 그래서 이런 가치로 무장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다. 통과 지점인 세상은 영혼 가운데서 누릴 부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세상에서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부여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2023년을 영혼을 위한 투자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다뤘던 내용을 저는 조금 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이해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해석을 아니면 내가 짐작하는 해석을 고집하기보다는 문맥이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뜻을 알고 더 이해하고 주장하고 적용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문장을 분석하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허리를 동이다, 근신하다, 바르다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명령동사, 주명령동사는 바라라, 바랄지어다 이것이고요. 여기에 부사를 더해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는 대상은 무엇인가?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온전히. 언제 이 은혜가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은혜가 모습을 나타내는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 어떤 마음 자세로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너희 마음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이게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골격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왜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그 정확한 근거와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 이전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방대한 부분을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희는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살아 숨쉬는 소망, 너희 자신을 움직일 만한 살아 꿈틀거리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데 지금 하늘에 간직된 엄청난 상속이 너희가 받을 것이다. 3절, 4절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스크린에 이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남의 이야기 읽듯이 하지 마시고 유언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 얼마의 상속을 받는 그런 유언을, 연설을 이제 그 법적 대리인 동석하에 그렇게 했다더라. 뉴스에 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예요. 당사자인 내가 그게 장본인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3절, 4절은 사실은 내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받은 영원 구원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유업 상속 심지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받게 될 엄청난 욥의 상속에 대한 실상을 천상의 존재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상속,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의 부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도 여기서 알고 싶어 할 정도로 엄청난 부요와 종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엄청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쉽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second coming,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대화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본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의외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에도 성경적으로 건강한 재림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휴거 개념이라든지 666 짐승의 표 같은 지역적인 이슈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적인 이슈에 몰입된 가운데, 제가 보기에 평화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게 저희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second coming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서 일어날 가능성이 진짜 높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은혜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차원의 보상이 실제로 그 주님 오심과 함께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질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구나, 감격적이죠.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이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요, 다른 차원의 은혜가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의 세계가 우리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여기에 소망을 온전히 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 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통이다 라고 했는데, 마음이라고 말한 이 헬라어 말은 생각기능, 생각작용, 생각세계입니다. thinking faculty를 말해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세계를 그냥 방치하면, 통치 아래 두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어제 저녁에 뭐라고 정리하고 오늘을 맞게 될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계획을 짜라고 이야기해요. 플랜을 짜라고. 노트패드를 꺼내가지고 플랜을 짜라고. 왜냐하면 생각세계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휘둘리고 감정에 대해서 휘둘리고 나에게 온 전화나 방문한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클릭한 어떤 웹페이지에 따라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클릭한 것이 5분 생각했는데 50분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생각 세계를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질서한 생각 세계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마음이란 그 명사를 생각 세계라고 고쳐주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노동할 때 흘러내린 옷을 허리께로 이제 끌어올려서 넓은 허리띠로 고정하죠. 노동할 때요. 그러면 행동에 큰 자유를 가져요. 동일하게 생각이 막 흩어져 있고 오늘 뭐 하지? 그렇게 하면 환경이 명하는 대로 움직여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요. 심부름할 때 평소 겉옷이 플럭이다가 서둘러 심부름을 다녀온다라고 할 때 겉옷을 허리에 묶죠. 고대 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허리에 어떻게 해요? 가죽 벨트로 둘러서 묶습니다. 플럭이지 않도록요. 가죽 허리띠로 묶지 않는 상태에서는 달릴 때도 그렇고 방향을 전환할 때도 그렇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전쟁에 투입이 됐는데 겉옷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플럭플럭 걸어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요. 위에 겉옷이. 그러면 이 사람은 전투 수행을 크게 방해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 수행 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나는 영적 전쟁 안 할래요. 아니요. 내가 노라고 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영적 전쟁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 1급 군사이냐, 2급 군사이냐, 3급 군사이냐, 아니면 군사 추기도 들지 못하는 그런 군사이냐. 어쨌든 군사예요.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생각 세계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전쟁 수행 능력은 아주 떨어져요. 한 2, 3주 전에 저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이제 암송을 재생하면서 다시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요. 여러분 말씀 암송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시즌에 따라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와 그 무게감이 다른 거 아시죠? 오래전에 암송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쭉 반복해서 암송했을 때 새롭게 나는 주님에 의해서 영적 군인으로 모집되었구나. 소집이라고 보통 우리는 알죠. 나는 그분의 군대에 소집된 자이구나. 이게 이제 작년 12월 셋째 주인가 그때 암송을 다시 집중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영적 군사로 내가 소집되었다면 당연히 일정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나를 소집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분의 전쟁 무기를 잘 알아야 하고 그 전쟁 무기를 가지고 그분의 전쟁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다가왔어요.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2023년 앞에 두고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짜면서 2023년이라는 시간 사용의 그림이 더 선명해졌어요. 내 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전략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집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2023년 12월 말이 끝났을 때 분명하게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면서 한 해를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신하여라는 말이에요. 근신 이렇게 하면은 옛날 한국에서는 근신 그러면 이제 체벌 벌 종류 잘못해서 이제 징계 받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성경은 근신하여 이 말은 깨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쉬운 표현을 쓰면 문자적으로 하면은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이런 뜻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술 취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의 감각 기관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술 취하면 사람의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고 말도 해가 풀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술에 대한 학점을 예수 믿기 전에 충분히 땄기 때문에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감각기관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알코올이 우리 몸은 어찌 보면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인풋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영향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동일한 거예요. 술 충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 뭘까요? Wastefulness 낭비된 삶이에요. 술 취하면 술의 영향력 아래 살면 반드시 낭비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면 열매 맺는 삶, 제대로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저는 벼룩의 놀라운 점프 잠재력을 죽이는 방법이 벼룩을 유리컵 안에 넣고 뚜껑을 닫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33cm 뛰는 이 벼룩이 10cm 정도밖에 뛰지 못한다. 제한이 걸려서. 영혼 내부에 있는 우리의 그 엄청난 잠재력 또한 이것을 죽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도록 만들어내면 된다. 우리 생각이 자꾸 과거에 머물도록 그렇게만 할 수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전렴발이가 되고 우리의 잠재력은 이만큼 100이라는 잠재력을 주님께서 섭리하실지라도 5 내지 10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성령 충만하면 희한하게 지나간 과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에 대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래에 대한 그 영광에 훨씬 더 많이 포커스를 기울이게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희한하게 과거가 힘을 발휘해서 자기 연민, 신세 한탄, 남 탓하는 인생이 되기가 훨씬 쉬워요. 신문에 보면은 가끔 그 우리가 잘 익숙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 비용. 그 영어로는 sunk cost라고 하는데 매몰된 비용, 묻혀버린 비용,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콜레스테롤 주의해라, 탄수화물 섭취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밥상이 차려졌는데 밥을 3분의 2밖에 못 먹고 남았어요. 배도 부르고 다 먹으면 안 돼요. 소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즘 물가도 비싼데 밥을 차렸는데 3분의 1 어떻게 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매몰 비용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3분의 1을 꾸역꾸역 먹어버리면 거기다가 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자, 돈을 지불하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아, 가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영화가 아니야. 특히 인도 발리우드 영화 혹시 아세요? 영화마다 이상하게 뮤지컬이 나와. 엄청 폭력적인 영화인데도 중간에 뮤지컬이 나와. 이거 아니네. 20분, 2시간 영화에 20분 딱 지나가지고 이거 아니네. 이미 15불을 지불했어요. 매몰 비용이에요. 나머지 100분을 꾸준히 앉아 있느냐 아니면 지금 바로 나가느냐. 이미 손해를 보았는데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앉아 있음으로 더 손해가 더 발생하는 거죠. 한국에 고시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4년 5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 너무 아까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매물 비용이에요. 심지어 주식 투자도 손해본 원금 회수를 위해서 이미 sunk cost. 거기서 중단하면 돼요. 그 투자 금액을 늘어가면서 손해본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은 많은 부분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매물 비용이에요.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그거 계속 생각이 머물면 안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외모를 뭘로 받은 것. 어쩌겠어요? 이런 만남을 가졌던 것. 미성숙한 생각에서 내린 잘못된 선택들. 아무 열매 없이 보낸 허송한 세월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정리하라 했을 때 이미 일어난 일, 그것이 무슨 일인지 상관없습니다.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보혈로 그 생각들을 처리하고 은혜의 강에 그것을 던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 이 시간들, 주님이 주시는 자원들과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남기지? 이미 매몰된, 이미 지나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곱씹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너에게 가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는데 온전히라는 표현에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 온전히라는 말은 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의 전부를 이곳에 걸어라. 이것에만 소망을 두라. 온전히 텔레이오스 completely 전폭적으로 without wavering 흔들림 없이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너희 소망을 텔레이오스 전적으로 올인해라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식 대가들은 투자 원칙을 말하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원칙적인 말들을 해요. 유연하게 사고해라. 여러 종류의 투자, 다시 말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현금 등에 대해서 유연하게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투자해라. 왜? 불확실한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아, 귀담아 들을만 합니다. 적용할 수가 있으면. 그리고 꼭 나오는 게 분산 투자해라라는 말을 해요. 분산해서 투자해라. 왜 그래요? 분산해서 투자해라. 아무리 조심해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장래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했다 할지라도 많은 종류의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한국만 아니고 외국에도 투자해라. 이제 그런 조언들을 하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것도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적으로 믿고 올인할 만한 투자 종목은 과연 없을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주식 투자나 뭐 자기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뭔가 질문이에요. 전적으로 믿고 올인할 만한 투자 종목은 없을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 누군지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의 천재라 불립니다.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누군지 알아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예, 그렇죠.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재산이요, 385조 원. 대한민국 2023년 한 해, 올해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39조 원.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 개인 재산이 대한민국 2023년 한 해 예산 절반이 넘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면 확실합니다. 1년 전에 주식 추이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주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해외 거래 종목 1위가 테슬라였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아, 분산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해외에도 이제 여러 기업들을 뭐 애플에 투자할 건지 엔비디아에 투자할 건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래 종목 1위가 테슬라였어요. 테슬라는 손해 볼 일이 없다.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 떠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2023년 이번 화요일, 3일 아닙니까? 1월 3일. 미국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일에 테슬라 주가가 12.2% 폭락해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10분의 1이 확 날아가요. 63조 5,650억 원. 아,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아, 분산 투자해야 되겠구나. 분산 투자.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구나. 어느 곳도 불확실하구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주식 투자 원칙과는 아주 다른 아주 위험한 조언을 합니다.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전적으로 여기에 소망을 두라고 조언을 합니다. ESV 영어 성경에는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전적으로. HCSB는요, Set your hope completely on the grace. 철저히. 그리고 NLT는 Put all your hope. 모든 소망을 여기에 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가지고 오실 은혜와 보상의 전부를 걸어라. 이것에 소망을 걸어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저곳 길거리지 말고 전적으로 올린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 권면이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만한 정보에서 아니면 분석에서 나온 권면인가? 라고 의심해야 되겠죠.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갑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갑도다. 돈 벌기 원해서 투자하는 사람만큼 시장 분석이라든지 정보를 프로세싱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하고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2000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정부가 이렇게 대응했고 금리가 이렇게 엄청 공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공부를 합니다. 깊이 있게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래도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네. 시편 12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덩어리 일곱 번 단련한 은갑도다. 순도 100%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확실한 말씀, 절대 신뢰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라도 미래의 예측에 있어서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 예측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완벽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투자 전문가들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가져주는 투자 대상은 없다. 이 말 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치고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 없을 거예요. 언제나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투자 대상은 없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주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곳에는 이것은 100% 투자해도 된다. 확실하게 보장한다. 너의 전부를 이곳에 베팅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소망이 조금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40년이 지났을 때 이 소망이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소망이 커져가고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바라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한 그 갭은 여전히 존재해요. 기대를 하고 열망하고 기다리지만 아, 이것은 나의 생각과 상상과 어떤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초월하는 무엇일 것이다 라고 거룩한 상상력을 확 발전시킬 뿐이에요. 저는 12살 때 처음으로 전기불을 보았습니다. 아, 충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거제도라는 촌에서 살았는데 전기불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만화책에서는 전기불이 나오는데 만화책에서 흑백으로 된 그 만화책 그 전기불을 가지고 밝다라는 것을 저는 실제와 연결시킬 수 없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호롱풀을 사용했는데요. 석유심지에 기름을 넣어서 이제 담가서 그 호롱풀을 사용하죠. 호롱풀도 제 눈에는 밝았습니다. 근데 제사 때 보면은 그 제사 지낼 때 집 몇 군데에 양초를 키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전기 나가서 양초 집에 몇 개 켜면은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게 여전히 어둡죠. 행동에도 뭐 제한이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호롱풀을 늘상 켜다가 저녁에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초를 한 서너 개 켜놓은 것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11살까지 지나고 6학년 되었을 때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두 번째로 도시로 유학한 아이가 됐는데 제가. 그때는 거제도에서 제 살 때는 그곳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객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치나 뭐 마늘, 마른 미역 같은 것을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일정한 그 분량이 모이면 그것을 실어 나르는 그런 선박을 타고 이제 선장 아저씨가 먼 친척 아저씨뿌리였는데 그분과 함께 부산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새벽 시간이었어요. 3시인지 4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해서 송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갈치 시장 쪽으로 그 도착을 하는데 한 도착 10분 전쯤에 선장이었던 그 아저씨께서 선박 근문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객용이 아니고 선장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반인이 타면 불법인 거죠. 그래서 나보고 밑에 기계실 내려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10분 정도 기계실에서 텅텅거리는 이제 그 숨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올라오라 이러는 거예요. 밖에 나오는 순간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불을 영도다리 밑에서 배들이 밝히는 그 전기불을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눈을 뜰 수 없는 그 빛에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나 충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전기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12살짜리 시골 아이에게 전기불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골에서 사는 동안 이런 밝기의 불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실 때 정말 다른 차원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될 어떤 특정한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왕의 왕께서 다시 오심을 나타낸 시그널이에요. 그 순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지상에 살아 그들만 그 주님이 오신 그 순간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지위와 부요가 결정될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요. 꼭 명심하십시오. 행위에 따라. 영원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라는 요소, 은혜라는 요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부여와 지위는 행위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새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꼭 생각하십시오.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통과 지점인 세상이라는 공장에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잘 아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원한 투자, 영원을 위한 투자, 영원 가운데서 거두게 될 것이요. 이거 전부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울리는 큰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변화되겠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 갈망, 원함, 소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원을 향한 그 갈망 있잖아요. 영원한 집에 대한 그 갈망, 그것도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게. 언제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 무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해 주십시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짐하는 의미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실어서 같이 따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 가운데 걷고 있는 나그네이다. 통과 지진인 세상은 영혼 가운데서 누릴 부여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세상에서의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영원한 부여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2023년을 영혼을 위한 투자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나의 생각 세계를 더욱 주의 말씀에 지배 아래 둘 것을 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영혼에, 그가 누릴 영혼에 무엇이 걸려있는지, 욥의 상 속이 어떤 차원인지 지혜와 계시형을 토하여 주셔서 조금 조금씩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해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영원과 연결된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